자,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을 읽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일어나시고 29절, 한절 말씀만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듯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이제 모토로 삼고 올한 해를 저희가 이렇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주제에 맞춰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월과 4월, 5월까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정상 이제 말씀을 주제에 맞춰 진행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의 시리즈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좀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싸우는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들을 이야기했었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그 예수님의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점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위한 점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내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보고 계시면서 마침내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각 사람에게 보상하신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교회라는 게 사실 뭐 두루뭉술하게 그냥 나의 실체는 빠져 있고 어느 허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각 사람,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준다 할 때는 어떤 실체가 없는 어디 단체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칭찬이 무엇이었고 또그각 교회들의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은 그 당시 교회들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행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역겨운 상태로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명목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 어떤 사람들은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했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 교회도 있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한가운데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했고, 지역교회 내에는 사탄의 깊은 곳에 해당하는 어떤 교리가 침투해 있기도 했습니다. 지역교회 내에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당시의 교회들의 문제들이 우리 시대, 즉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둔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문제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문제였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3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도 아닌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의 문제는 두 교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가능성이, 교회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꾸짖으셨고, 또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의 그 기독교, 일반적인 그 교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아마도 한국 교회 내에서 가장 각광받는 신학은 이제 언약 신학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연 중에 이렇게 들을 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들으면 이거 같고 저걸 들으면 저거 같고,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왜 그러냐면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아, 언약 신학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딱 이게 눈치가 채져야만, 그래야만 그 교리의 골간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면이 옳고 어떤 면은 그릇됐다는 게 파악이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좀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이에요, 이것이.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그 언약신학만 얘기할 순 없습니다. 뭐 시간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이 설교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만 언약신학이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 이 신약 교회가 그냥 이스라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신약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신학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교회로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물론 이런 관점은 심지어 이 독립심리교회 내에서도 이런 관점을 이제 어떤 부분적으로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교회가 될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언약신학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에 의하면 아담이 교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 아담이 그냥 교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많은 언약신학을 믿는 분들은 아브라함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교회의 시작이다.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교회를 위한 예표의 역할만 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 그 축복의 약속 이런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다 성취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 성취된다.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이 없이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틀이 안 잡힌 상태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얘기인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과는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끝났어요. 교회의 예표 역할만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과는 뭐더 이상 따로 이렇게 그들만을 위해서 따로 가지고 계신 계획도 없고 따로 그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영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해.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을 영적으로 해석, 영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교회가 이어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던 그 모든 민족, 내가 너희를 이 땅의 맨 끝까지 다 흩어지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모으겠다. 그걸 문자적으로 안 믿고 영해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실제 마지막 때에 가서 실제로 나라를 회복해서 모이고 안 모이고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1900년대 초반까지는 뭐 모든 사람이 볼때다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진 지가 뭐 1900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뭐 그것은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된다는 건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문자적인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그대로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이 사실 이게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역사 내내 그걸 그냥 문자로 믿었던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마지막 때에 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세계 맨 끝까지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된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언약신학, 무슨 개혁신학, 칼빈주의 신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영해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영해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그냥 성취된다. 이렇게 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오셨듯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모든 세상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게 미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이 어떤지 이방인이 어떤지 상관없이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이 구분을 언약 신학에서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언약 신학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헬라어 단어 자체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자체. 헬라어에서 그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이렇게 불려내어서 따로 모여 있는 무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Called out assembly란 말이에요. 밖으로 이렇게 불려내어서 이렇게 따로 모여 있는 그룹.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에 뭐 백가구가 있을 때쭉 이렇게 층별로 백가구가 있을 때그 중에서 반상회를 하겠으니까 몇동몇 호로 각 가정의 대표만 모여주세요. 그러면 반상회 날각 가정의 대표가 모여 있는 게 그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수 있는 거 맞아요. 심지어는 이게 이교도들이 모인 모임도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교회, 뉴 테스터먼트 철치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신약 교회는 단순히 그런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에클레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겠다 하셨으니까는 예수님 이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점상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그 교회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는 머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몸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당시가 될수 없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때,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시점 이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야 이제 그때 정확하게 교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 신약 교회가 뭔지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교회다.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했대.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광야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 있던 교회.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와 일반적인 그냥 단어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민족적 이스라엘과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두 증인의 얘기, 또 대환난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실제 유대인, 그거 저기 뭐야 구원받은 그러니까 교회 아니에요. 14만 4천 교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모든 이단이 주장하듯이 그 이단 교회 모임에 속한 사람들 숫자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 그러고요. 몰몬 뭐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단은 자기가 다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혈통적 유대인이거든요. 각 지파 그랬잖아요, 거기. 유다 지파에서 12,000, 어디서 12,000, 어디서 12,000, 그래가지고 12지파에 12,000씩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의미 아니거든요. 실제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것이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한순간에, 여자가 그 아이를 낳듯이 한순간에 한 민족이 다시 탄생하는, 그런, 새롭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그 민족적으로 탄생하는 그런 예언된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리들이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때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할때 약간의 그 문자적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섞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엄연히 다른 두 그룹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구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구원받는다는 측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측면, 둘다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그룹을 다루시는 그 경륜이 다른 것입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A라는 그룹을 다루시는 것과 B라는 그룹을 다루시는 것이 경륜이 다른 거예요. 그걸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그룹이 더 뛰어나고 어디가 덜 뛰어나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이 시대에는 교회가 더 뛰어나고 뭐 혈통적 이스라엘은 덜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두가 다 중요해요. 심지어 이방인도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방법이 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르게 다루시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한국교회에서 일반 교회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냥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선민 의식도 가지게 될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또 많이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칼빈주의 신학도 그런 거잖아요. 선민 사상이에요, 결국은. 창세전부터 자기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정 선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유기 예정됐고 나는 선택 예정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민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연결고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 문제는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에서나 발견되는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교리가 얼마나 교회 내에서 참 쉽게 퍼질 수 있는 어떤 이 누룩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교리를 붙잡고 있는 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또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감히 개인적으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규정할 저로서는 권리도 없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굉장히 공고하게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라고 분류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혈통적 유대인과 교회의 구분이 더 이상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도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이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시험했다 그러신 트라이 시험했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사도권을 계승한다 사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룹은 이게 가톨릭입니다. 그렇죠? 원래 사람이 사기를 쳐도 좀도둑처럼 사기를 치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데 너무너무 거대하게 사기를 치면 지탄도 안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똑같습니다. 요만조만한 이단들은 다 아유 이단 이단 이러면서 비난을 받는데 초대형 거대 이단은 오히려 비난을 안 받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그뭐 한두 사람을 비난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들의 라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었던 중세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소한 9천만 명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세를 살고 있으면 가톨릭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 대표 교회다.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세 전체를 통치했거든요. 유럽 전체를 통치했거든요.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안 돼요. 예,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초거대 이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로부터 이 교황권이 전수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교황 이 사도권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그 교황들이 그 사도권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공부했듯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성경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그렇게 스스로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주장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또, 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뭐 권세, 그런 거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도들이, 교황들이 승계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다 같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사도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이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다. 사도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그룹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신사도적 개혁교회 운동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아마 이 사람이 이 뭐죠? 뭐죠? 교회 성장학 이런 거에 대부로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창을 한 피터 와그너가 주창을 한 이제 그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이 현대 오순절 운사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의 부흥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부흥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부흥처럼 이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영적 부흥, 병고 침고 막 방언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리카가 됐건 뭐 중남미가 됐건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이 열렬하게 불 받아라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 막 넘어뜨리고 막뭐 랄랄랄라 하면서 사람 고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사도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라고 불러야 된다.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줘야만 엄청난 영적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통계시를 주신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통계시 혹시 받고 싶으신가요? 지통계시 받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먼저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실제로 지통계시를 누군가가 받는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내가 말하는 게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이거 해라. 너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게 그냥 내 입에서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겸손하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반드시 타락할 것 같아요. 반드시.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이 안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봉인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책의 대언의 말씀 중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 교리와 실행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충분하다. 그걸 응용하면 되고,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다 얘기를 해 놓으셨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 말씀의 그 기준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믿으니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고, 뭐, 이 어디, 유럽의 어떤 그, 어느 국가의 한 작은 소녀를 통해서 뭐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당이 하는 일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스스로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험에 명백하게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말고도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운동, 오순절 은사운동의 영향을 모든 교파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장로교인이었는데 어릴 때 이제 소위 이제 그 합동, 더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방언하고 이러면 다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모든 교파를 통틀어서 다 그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교회에 사람이 모였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곧 돈과 직결되거든요. 교회가 부패한 것입니다.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거,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이가 금니로 변하고, 번쩍번쩍하고, 뭐, 환상이 보인다 그러고, 뭐, 하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가 온 교회를 이렇게 타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지간한 교회들에서는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다 또는 유명한 부흥사님이다 하면 전부 사도예요. 이 시대 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 뭐뭐 이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들의 사도권을 또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같은 곳을 우리가 공부할 때이 부분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누가 사도냐?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2명. 그리고 성경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져서 사도라 불린 사람들이, 이제 마띠아나, 또 바나바나, 이제 바울 이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보궐을 해서 이제 한 사도를 추가시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사도의 조건을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마 마띠아나 바나바가 그 조건에 충족될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사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도라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는 사도의 표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너희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에겐 사도의 표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도의 표적.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병자들을 그냥 다 일으켰거든요. 그런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뭐돈 주고 누구를 매수해서 한쪽 다리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가 기도했더니 한쪽 다리가 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그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그럼 일어나면 다 사도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일으키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기도할 때 병자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들, 은사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각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뭐 대언자로, 더러는 뭐어뭐 말씀 전하는 자로,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여러 가지를 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였던 것이고 어떠한 은사는 기초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집이라면. 집을 짓는 것이라면, 신약교회가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문제라면, 기초 짓고, 그 다음에 대들보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세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기초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초는 역할을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진 그 사도, 그 사도를 여전히 자기가 그 사도권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은데, 이들은 주님께서 지적하신 스스로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즉 사악한 자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현대교회에서는, 부패한 현대교회에서는 천사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부흥,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 부흥 아닙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사람 끌어모으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끌어모읍니까? 카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직자 계급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악한 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시험했다 그랬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인 걸 드러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의 교회 내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허물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하는 목사님들, 그게 이제 어디에 속해 계시건, 존경받아야 하는 목양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리더십을 다 허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해도 그건 교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건 지적하고 우리가 그것은 밝혀내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며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그 아합의 사악한 아내 이름입니다. 시돈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는 왕비로 있으면서 주님의 대언자들을 극도로 핍박했던 그러한 여자였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던 그러한 여자였는데, 어쨌든 이 여자와 동일한 이름의 어떤 한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이제 여대언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 내에서, 현대교회 내에서 여자 목사,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교회 내 여자 목사가 만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만 명. 우리나라에서 여자 목사를 처음 인정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네요. 1931년에 감리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또는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남자만 목사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옛날 농경사회, 가부장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지금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러한 구태의 그런 교리를 붙잡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풍조 속에서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남녀 고용 평등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웃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믿는 믿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고용 평등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직업의 하나고 그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 뭐 예전 한때 뭐이 목사가 무슨 뭐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 이제 높은 신랑감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면은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 외에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좋은 어떤 일자리의 기회를 왜 남자가 독식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경찰, 군인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남녀의 분명한 어떤 신체적 특성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차이나 어떤 그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차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하나의 그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왜 그걸 남자만 독식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경찰 내에도 여자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또 사실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남녀 고용 평등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타락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목양자가 뭔지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여대언자라고 한 것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고 하며 일단은 이 부분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칭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여대언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일단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한 가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 여자가 성인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목사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은 무엇이냐? 처음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존귀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여자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인격을 이렇게 남자보다 못하다고 본다거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남자나 여자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네?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나, 그러니까 종이 됐든 뭐 무슨 장전이 됐든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동일한 기회, 동등한 기회를 갖고 또 동등한 어떤 가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역으로 섬김의 기회의 동등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생명의 가치의 동등성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혼의 가치는 동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룹 내에서는 권위,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임원섭 형제님의 그 장년주일학교 주제도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은 분명하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순서 때문에 그렇고 또 범죄, 타락하고 범죄한 순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질서, 질서상 그 가정의 권위 또는 교회 내에서의 영적 권위 이런 것들을 이 남자에게 이렇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어떤 분이 표현했듯이 세라믹으로 비유하자면 주님께서 이 고운 세라믹, 좋은 그 어떤 세라믹 재료로 남자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더 정련된 재료로 가지고 만드신 게 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측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면 권위를 부여하시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게이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레즈비언 그래서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니고 또 문화적인 것들 그거는 그냥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틀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런 걸 다 벗겨내고 어떤 그 이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그 이 적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어느 대학에서 어느 박사학위를 했건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성경이 있냐? 성경에 말씀하냐?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자 목사가 만연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끊임없는 작전이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함몰당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남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남성성을 잃었고 또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뭐 우리 대표적인 여자 재판관 사사 중에 이제 드보라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드보라를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남자들이 다 찌찌찌 남자들이 재구시를 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그 시기에 쓰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어떤 방침은 어쨌든 남자로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인데 어떤 시기에 보니까 너무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방침으로 굳어졌냐?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예외로서 모든 교회들에서 다 여자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의 증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형제님들이 굉장히 이거는 참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형제로서의, 남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예. 또 이 목사라는 이 어떤 기능, 이것을 계급적으로 분리하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또 자꾸 여자가 목사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급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 니골라 체제의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자도, 뛰어난 여자들의 경우에 얼마나 그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리로 그걸 가르치니까 그걸 허물게 되는 거예요. 허물게. 그거는 문화적으로, 그거는 그 당시의 얘기고, 뭐 이런 온갖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그걸 허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목양의 직무를 세상의 일반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생긴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 차원에서의 문제를 일반 세상의 어떤 가부장 문화와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페미니즘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만연한데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예. 자,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세대에나 그리스도인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도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 또 배금주의, 그러니까는 그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덧붙여서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은사주의의 만연,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도 은사주의라는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랬어요. 무슨 아주사붕 어쩌고 뭐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게 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은사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신복음주의라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복음주의. 굉장히 말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복음주의 그러면 이게 신중립주의하고 똑같은 말인데 신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중도 얘기 많이 하죠. 중도는 뭘까요? 양다리입니다. 박쥐 같은 것이고 회색 분자인 거예요.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근데 중도는 뭘까요?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복음주의라는 그 어떤 신학 조류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만, 아니, 이 교회, 하나님께로부터만 인정을 받냐? 교회에서만 왜 인정을 받냐? 세상에서도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을 같이 추구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신복음주의 운동이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 뭐 구도자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등, 목사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런 거 입고 나와서 하냐, 청바지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해야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가 왜 고리타분하게 피아노만 치냐, 드럼, 전자기타 이런 거 해서 해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냐, 이런 거. 교회가 왜 설교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냐. 연극이 얼마든지 설교가 될수 있으니까 연극으로 아예 설교를 대체하자, 뭐 이런 거. 그걸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또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심신의 휴양터가 아닙니다. 도덕강론장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서 훨씬 잘할 수 있고, 세상 종교가 심신 휴양은 훨씬 더잘 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인 거예요. 이 전쟁터가 지금, 여기 지금 사탄의 회당이 있는 자리에 지금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 마귀들의 교리들이 막 교회를 허물려고 교회 내에서 둥지를 틀고 세력을 확장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걸 싸워 견뎌내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점검하면서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지켜가려고 하는 이 가치들, 이거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올바른 성경을 붙잡고 있는 문제, 이 지금 올바른 교리들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렇게 가는 문제,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어떤 사소한 갈등,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뭐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잘 유지해 나가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